12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의 달과 좀 어울리지 않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에 있었지요. 그 사건은 뭐냐면 한 여중생이 자신의 의붓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또 성폭력도 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호소하고 또 호소한 것이 기분 나빠서 그래서 그 의붓 아버지가 그 보복성 살인을 합니다. 예.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여중생의 친아버지, 그 친아버지에게도 구박덩어리처럼 취급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또 그러다가 그거 못 견뎌서 이제 친어머니를 찾아서 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기에 또 가슴이 철렁 또 내려앉는 게 있는데 그 친어머니가 바로 그 의붓 아버지가 그 딸을 살해하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딸을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어머니가 뭘 하고 있었냐면 13개월짜리 된 돌이 갓 지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자기 딸이 의붓 아버지에게 살해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도 있었어요. 진짜 어머니라면,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강구했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지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더 가슴이 미어터지는 것은 그 의붓 아버지가 그 시신을 유기한 채 돌아올 때 고생했다. 도대체 정신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구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이 아프고요.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여중생, 꽃다운 나이의 그 여중생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이었을까? 부모에게조차도 부모가 이혼을 하고 그 별거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상처 입는 삶을 살았을까? 더군다나 그 친아버지에게 폭행과 구박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못 이겨서 친어머니를 찾아간 것이 결국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당하고 결국 그것이 호소해서 그 피해를 호소하다가 결국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보복성 살인을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참 꽃다운 나이였을 텐데 그런 거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이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폭행, 폭언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땅 위에서는 결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주변을 살펴주세요. 혹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가 없는지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현대 교육학이나 상담학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많은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많은 책임이 있어요.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모의 아주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를 실패로 이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자녀를 성공으로 이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하라면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을 뽑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헌신했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예요. 성경의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하죠. 엘리의 아들들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얘기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 보다 더 의미가 더 확 와닿습니다. 원어적 해석에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알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더라 얘기해요. 그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얘기예요. 나빠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할 공간이 없어요. 왜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영적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우리가 공간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혹 세상적인 것들, 탐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거할 공간을 전혀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영적인 쓰레기들, 영적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는가? 보세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다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그래서 냄비와 커다란 그릇들, 소대, 그 제물들을 다 담아냈고 삶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환을 보내서 이 제사장 두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새 갈고리를 던져서 그 솥 안에 던져서 당겨가지고 끌어나오는 것들은 다 자기 것이래요. 내 거다 내 거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대 이 무거운 갈고리 새 갈고기를 집어넣어서 땡기면 안 당겨 올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당겨서 땡기니까 그 고기가 다 끌려나오면 이건 다 내 거다 이거 내 거.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욕심이 나서 갈고리를 던져서 끌어내는 것들을 다 차기거리래요. 그뿐만입니까? 어느 날은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또 가서 이렇게 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고기를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그거 다 억지로 빼앗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억지로 빼앗아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잖아요. 여인들을 겁탈을 해요. 그럼 망가진 인생이죠. 완전히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네? 신앙은요. 여러분 이들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들은 두려워서 이 짓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결코 이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로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갈고기를 던져서 끌어내는 것들마다 다 자기 거래요. 내 거래요.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찼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수종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함부로 겁탈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가진 인생 아닙니까? 신앙은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인은 중직자이면서 본인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중직자입니다. 본인들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이미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거나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 신앙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일이지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혹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 봐 또 싫어할까 봐 교회 나가라는 말을 못 하셨습니까? 자녀가 기분 좋으면 어렵게 꺼내고 기분 나쁜 것 같으면 아예 냅두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그 당시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내 자녀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라면 괜찮으십니까? 물론 신앙교육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되는 분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말 잘 안 따르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십니다. 그래서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예배의 영광 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자신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영광 속에 예배의 감동 속에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녀들은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성경 17절 말씀해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심히 크대요. 그 죄가. 그 죄가 심히 큰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지요. 그렇지요? 그 소문이 이젠 다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하는 수 없이 엘리가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요 한마디 건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엄히 다스렸어야 됩니다. 정말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됩니다. 아니! 제사장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외하는 여기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랬으면 단호히 물리쳤어야 합니다. 단호히 혼을 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러지 마. 이거 외에는 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25절 중간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부모의 말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부모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면 마땅히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아요. 거역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난 그들이 어찌 그런 두려움마저 없이 이런 범죄를 지를 수 있단 말인가? 제 안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성직자의 아들들로 자라면서 늘상 보아왔던 제사, 이제는 그들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제사가 이제는 익숙하고 따분한 습관적인 의례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의례의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익숙함이 예배의 본질적 은혜가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그저 재물에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자리에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가슴이 치는 뜨거운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평가하나 하고 또 시간만 지루하게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녀를 망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감아주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잘못을 눈감아주는 거. 또 두 번째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자기 자식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혼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눈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목회자가 되었는데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부터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저녁이 되면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늘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니? 오늘 예배 잘 드렸니? 오늘 전사님 말씀 잘 들었니? 어떤 말씀 주셨니?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아, 오늘 전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이러한 얘기 했어요. 아,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야? 그럼 어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대충 딱 알죠. 아하, 그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고? 그러면 전사님이 이런 말씀했겠구나. 그래, 너에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니? 어떤 부분이 도전이 됐니? 묻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길 바라지 예배에 실패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관심을 가져줘요. 관심을 가져줘요. 그리고 묻습니다. 늘 물어요. 오늘 예배는 어땠니? 어떤 말씀을 들었니? 너에게 도움이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니?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하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커서 하겠지,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반드시 방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면 아이들은 결코 삐뚤어짐이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반드시 어려움 중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키워주십시오. 그것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신앙교육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패한 가문을 보았다면 이제 성공한 가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저 한 평범했던 한 여인입니다. 평범했던, 그렇게 잘나지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던 평범했던 한 여인인데 당시에 최고의 대단한 영적인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배출한 신앙의 어머니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대단합니다. 그가 낳은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임명을 합니다. 대단한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로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가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지요. 분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자신을 너무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구절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전반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7절 중간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26절 27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짧게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는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여인입니다. 오랫동안 끈질기게.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도 역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드디어 사무엘은 성장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했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예,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얘기할 정도로 자신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기에 그도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는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보여주십시오. 신앙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본 것이 없어요. 내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본 것이 없어요. 집안에서 기도 한번 하는 모습도 못 보고요. 성경 한번 읽는 모습도 못 보고요. 자녀들이 도대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래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놓고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하길 바라십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본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막둥이 아들 민우가 저를 아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아빠가 기도도 않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않고. 사실은 그 녀석이 오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녀석이 늦게 왔거든요. 근데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저한테 뭐라 하는데 그 꼬맹이한테 설명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다시 내려놓고 그럼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아, 아이는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하, 밥을 먹을 때는 꼭 기도하고 밥 먹는 거구나. 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의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길 바라신다면 그렇다면 보여주십시오.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만든 어머님의 창작품이다 얘기해요. 어머님이 만든 어머님의 창작품이 나다. 왜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굉장히 아주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던 여인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신앙교육을 시키죠. 특히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그 저녁 기도회가, 가족들 기도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그리고 이 저녁 기도회가 마쳐지려면 반드시 문답의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엄격한 문답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 거치고 나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문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끈질긴 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이 흠모할 만한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해요. 18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이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예 구별해서 키운 거죠. 구별해서.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 얘기했어요. 여기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작은 겉옷이라는 것은 이 일이 결국 어릴 적부터 진행되었던 일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매일 매년마다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주면서 사무엘에게 다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욕심에 끌려서 사역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바로 정직하게 바르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것을 날마다 그에게 말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다짐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매년 옷을 지으며 사무엘을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 옷을 입히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를 만나면 지금도 여전히 만나면 늘 빼놓지 않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무 지금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목사는 겸손해야 한다. 목사는 겸손해야 된다. 항상 그 말. 목사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셋째는 목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이 말씀. 지금은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지금은 인성이 돼요. 저의 인성. 제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겸손이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안 인정 안 하십니까? 예? 저한테 밥 사드신 분, 제가 사드리신 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부분 삽니다. 만나면. 먼저 섬기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는 오히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하, 매년마다 바로 이 한나가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 옷을 지어 올라간 것은 이 옷을 지을 때는 단시간에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천을 준비해야 되고 재단도 해야 되고 또 머릿속에 어떻게 옷을 만들 것인지 이렇게 만들 것인지 저렇게 만들 것인지 구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옷을 실로 꿰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옷을 누가 입어요? 사무엘이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종이 정말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걸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뿐더러 그 기도한 것을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냥 옷을 입혀주고 말았겠습니까? 이 옷을 입혀주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겁니다. 역시 사무엘도 어머니의 말씀을 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각오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바로 사무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그 소원대로 즉시 이행한 어머니였습니다. 소원 기도하고 즉시 이행한 신앙의 어머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십니까? 아니요. 헌신 안 하시던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제 몸만 건강하면, 하나님 제 몸만 건강해지면 제가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건강해져도 안 하던데요.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도 안 하시던데요. 처음만 한두 번 하시던 것 같은데 사라져요. 없어져요. 안 하던데요. 그런데요, 한나는 달랐어요. 한나는 소원한 대로 그 즉시 이행합니다. 자, 보세요. 한나의 소원이 뭐였는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뭐냐면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겠다는 소원에 대한 실행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이 아들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사무엘을 그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생각해 보실래요? 젖을 뗀 후에 그때 어디로 올라갔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요? 소원한 것을 이행하려고, 지키려고. 내가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젖을 뗐는데 지체하지 않고 약속한 소원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또 미루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조금 더 키워서 좀 더 성년이 되고는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 손길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아마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나를 바라보면서 저 모린정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막 젖을 뗐는데 그 어린 새끼를 핏덩어리와 같은 그 어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저 몰상식한 사람이 또 어디 있나 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하반절에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는데 부모의 다짐문을 낭독했고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들 쉽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요, 내 거예요. 부모 거예요. 부모 소유란 말이에요. 아직도 부모가 그 아이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신앙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얘기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무시를 당하던 때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응답으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섯 명의 자녀를 아주 한꺼번에 주십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무시는 당하고 있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 어려운 걸 겪다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 원하는 사람 누굴까요? 엘리의 아들들 같은 사람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린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으며 많은 책임감을 갖습니다. 자녀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모의 비중은 큰데 그 중에 자녀를 실패로 이끈 부모가 있고 성공으로 이끈 부모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신앙 교육에 실패함으로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패역하고 방종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가증한 모습들이 이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패망의 길로 이끄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영향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게 하옵소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만 해도 아들을 빼앗긴 것만 같았지만 다섯 배나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의 신앙교육은 세상의 어떤 좋은 선생보다 좋은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셔서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끝까지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시고 자자손손이 좋은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서 훌륭한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과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바른 믿음을 심어주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질서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그리고 심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 가정을 통해 본 신앙교육을 보며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민족과 세계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위에 특히 오늘 유아 세례받은 한이준이의 평생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